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계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사도가 갔습니다. 사도가 간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며 사도와 함께 의의 면류관에 동참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의미 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얘기였는데 사도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그걸 사도는 전도인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디모데에게 부여된 그런 직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전도인의 직무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 전도인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처럼 어떤 그 목회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그런 직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말씀을 알게 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직무다는 그 점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라 그 얘기를 사도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또 세상을 어떤 현실로 바라보고 그런 말 하는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도가 바라본 세상의 현실,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무작정히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말씀을 전파해서 쉽게 말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불러 모으고 또 교회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버릴 위험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식의 말씀 전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얘기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렇게 분명히 제시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그 모든 것을 어떤 교회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불리고 키우는 어떤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얘기하는 말씀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서 말한 말씀 전파, 복음 증거 이 모든 것은 말씀 그대로만 고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 말, 사도가 말했던 그 말, 그 말만을 토해내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이 온다면은 뭔가 남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또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가운데에서 야, 그 어려운 거 참 내 성격 가지고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또 그런 식의 지금 그 전도를 그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바울이 보고 있는 세상 현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그 싫어하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 현실이에요. 바울이 보는. 바울이 그런 꼴을 당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을 하고 믿고 참 바울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부터 돌이 날아오더란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당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이상하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이런 예수를 믿으라. 진짜 생명된 그 말씀만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생각하면서 진짜 생명된 그 말씀만 내어놓는구나. 야, 바울 참 고맙다. 뭔가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 복음에 대한 그 바른, 온전한 그런 반응이 되어야 그게 마땅한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부터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더란 말입니다. 바울의 그 말 자체를 부정하면서 거절을 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반응이 왜 교회에서부터 바울에게 그렇게 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다니는 곳곳마다 그런 반응을 받고 그런 핍박을 이제 받는 것 가운데에서 세상 현실이 어떻다는 걸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을 안 갖고 다니면은 어떤 그런 반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단지 하나, 사람들의 어떤 그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 단지 사람들을 그 어떤 그 감춰져 있는 죄를 책망을 하면서 그를 드러내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돌이 날아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바른 복음을 실어가는 그런 현실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바른 복음을 내어놓고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세상으로부터 돌 맞고 배척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이 꿈꾸는 것은 오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받고 환영받고, 야, 저 사람 참 그 위대한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 몰려드는 항상 그런 걸 꿈꾸는 것이지, 무슨 저 따위가 복음이고 이단이다 하면서 배척하고 도망치고 돌 던지고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탁 던져보니까는 세상이 복음을 다 도망치고 거절하던 그런 현실에 지금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난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현실 속에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온 현실이 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하기에 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디모데가 굳은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런 현실 속에서 바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과 예수 앞과 또 나타날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한다. 의미 명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한 네 직무는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반응에도 포기될 수 없는 그런 직무다. 그걸 못 박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네게 있는 그 복음을 버리지를 말아라.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너의 복음을 거절한 할지라도 네가 말할 건 하나님 말씀뿐이다. 결국은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게 환영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 앞에 서 있는 너를 생각해야 되고 나타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네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라. 그런 의미에서 의미 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참 달려가는 신앙생활 합시다.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그런 신앙 합시다. 뭐 이렇게들 말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그 달려갈 길을 그 마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니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그 말씀을 포기치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그저 성령으로 인해 깨달은 그 말을 그대로 태워 내어놓는, 그게 바울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 속에서는 야야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왜 전하려고 하노? 그 니만 하니까 다 떠나가더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럼 사람 모으려면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는 이런 외침이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침에서도 굴복치 아니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만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달려온 길이었어요. 그게 바울의 선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복음을 전 너희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싸우는 것이다. 선한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은 굉장히 어떤 심각한, 참 너무너무 중대한 그런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참 중대한 문제를.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그렇게 중대한 문제일까 어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은 결국 우리는 현실을 좀 제대로 안 보고 살아간다는 그런 그 이유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현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것. 심지어는 예수를 말하는 어떤 교회조차도 예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태반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감을 못 잡은 겁니다. 그런 시각의 세상을 안 보는 거예요. 일단은 내 자신부터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혹여 지금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내 모든 걸 걸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 했겠습니까?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어떤 말씀의 이런 의미 내용들이 제가 처음부터 뭐 전도사 나와가지고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야 이게 맞다 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그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전도사를 지내고 참 10년이 넘도록 갈등과 또 갈등 속에서 저 역시도 싸움과 싸움을 거치고 과연 무엇이 맞는 건지 나도 헷갈리면서 혼란 속에 빠지면서 차근차근 정리해가고 그래도 어떤 복음만 내어놓는 그 길을 가는 게 내 길이 아니겠는가. 그 하나 가지고 뭐가 복음인가 찾아가고 더듬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결론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복음이요. 모든 게 파고지고 알아지는 저는 그게 없다고 봐요. 시행착오를 거치고 정말 복음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그 속에 헤매고 또 헤매다가 길을 못 찾고 헤매고 헤매다가 겨우 어떤 성령의 빛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야 이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지는 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 땅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막 환영하고 받으실 것이고 쌍수를 들고 뭐 호산나가며 찬송할 것이란 그건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세상이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은 안 죽죠. 왜 죽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말이죠.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그런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그 얘기는 결국 이 세상의 현실, 실태는 참된 하늘의 복음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그 증거물입니다. 그 속에 그런 현실 속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따라갔더니 돌아온 것은 매질밖에 없더라. 고난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바울의 답입니다. 그래 오직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전도 일을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일단 현실이니까. 복음을 향한 반응이니까. 그러니 그런 세상 속에다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젊은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제 이 땅을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 디모데가 염려가 안 되겠어요. 참 잘해야 될 건데. 바울의 그 열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만 나타내고 증거해라는 게 바울의 열망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이니까. 그래 디모데가 그런 길을 포기하고 세상 현실에 꺾이지 않도록 권면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엄히 명한다. 눈앞에 잠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네가 어떤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도 잠깐 동안 일이니까 거의 되지 말고 영원토록 너를 붙들어 생명이 끌어갈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견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라. 그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그러한 권면에서 심각성, 참 바울의 그런 심정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의 실태를 우리가 너무나 보지를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뭐 교회가 여기저기 있고 하니까는 기독교가 참 많이 있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성 없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세상을 비춰본다면은 이 땅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들어있고 나부터가 어떤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내부터가. 우리부터가. 그런데 그런 세상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가운데에서 별 문제 없이 바라볼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이 쇠퇴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천만 명에서 지금 800만 명 줄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옮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올해 나온 게 뭐냐면은 그 1906년 평양 대부흥 그걸 다시 재현하자 그런 운동이 또 이제 그 일어나요. 100년 전에 평양에 있었던 부흥 운동 그걸 올해 우리가 또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평양에 그 100년 전에 평양에 있었던 그것은요. 성령의 회개 운동이지. 회개하는 것이지. 이 부흥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계기해 가지고 또 기독교를 뭔가 조금 더 성장시켜 보려는 그런 욕망에서도 그런 것도 이용해 가지고 부흥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또 교회의 문제가 뭔가 그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순전한 말씀이 굳게 서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교회가 서 있으면은 또 그렇게 추구하고 그걸 길을 열망한다면은 사실 교회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작든 많든 숫자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애당초 예수님이 했던 교회의 숫자 많고 적고 여기에 신경 안 쓴 분이었거든요. 오로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교회가 주님 말씀에 굳게 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 그게 교회다움이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예수님 말씀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 사람들이 말씀에 향한 관심에서 도망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의 거칠에 여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는 그것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죠. 그 주보에 있는 유시민 장관이 그 한국교회를 본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그 엊그제인가 봤어요. 2002년도인가 그런 인터뷰 했던가 본데 엊그제인가 봐가지고 야, 이 사람이 교회 이렇게 보고 있구나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이나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비판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솔직한 교회 아닌 느낌이죠. 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시민 장관은 교회를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 교회가 무섭다. 근데 무섭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교회가 참 무서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 이건 제가 어떤 교회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실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돌 맞는 일이고 욕 먹는 일이고 반대 받는 일입니다. 정말 사람의 어떤 그 환심을 사고 칭찬 듣고 그걸 원한다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꿔야 되죠. 뺄 건 빼고. 그래서 사람이 무리가 안 가는 그런 말로 적당히 요리를 해가지고 증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될 신자라는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먼저 돌아볼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이 과연 복음을 환영하는 곳인가? 그것부터 여러분이 좀 조용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 환경의 형편에서도 말씀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선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서기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혀 바꾸지도 않고 끝까지 돌 맞아가면서 그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 말고 좀 다르게 해도 천국 간다. 그렇다면은 고민할 이유가 없죠. 뭐 한다고 사람 반대한 이 말을 그대로 거짓 뿌리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보고 있는 생명은 다른 길은 도무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증거한 그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지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더라는 것. 그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늘의 생명이요. 나는 그 생명에 내 전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심정 하나 가지고 주님께 모이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참된 복음을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심정은 정말 이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하는 구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든 걸 걸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사람의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울이 전했던 그 심정 그대로 내가 깨달아서 어제 거기만 서 있게 달라. 그런 기도를 참 때때로 하긴 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두를 걸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왜냐? 생명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그래 8절에 오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로는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의의 길로 완벽히 인도해 드린다는 얘기죠. 의가. 생명이거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늘의 생명 그걸 하나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갔던 거예요. 정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돌이 날아도 나는 양보 못한다. 왜? 생명의 문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이잖아요. 다른 문제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거기로 몽땅 향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문제 말고 오직 하늘의 생명 때문에 하는 주님께 나올 뿐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증거한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에 밀려가는 다른 길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들춰보고 또 들춰봐도 다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생명도 그냥 관심 없고 말씀도 그냥 뭐 관심 없고 괜찮고 아무 것이나 그저 뭐 예수 믿고 뭐 괜찮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제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인데. 하지만 나는 오직 생명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올 뿐입니다.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이 세상 현실이 어떻다는 걸 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무엇에도 양보하지 않고 이 땅 마지막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 해석을요, 그 목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이 한국교회 그 신자들이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그 배우는 그 모든 걸 목사에게 다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말하는 다 맞다 자꾸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목사에게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좀 보고 어려우면 넘어가 버린 거죠. 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말씀을 성경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다 딱 알아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한번 설교를 한 성경의 구질을 할지라도 누가 질문하거나 또 제가 다시 보게 되면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란 게 고정된 답이 아니거든요. 그 희한해요. 고정된 답이 아니고 생각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해석을 주시고 또 저런 해석을 주시고 항상 다른 해석을 줍니다. 다르다는 것이 전혀 엉뚱하게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성경 해석인데 다른 의미, 이런 의미, 저런 의미로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 성경 본문 하나 가지고 한 주간 내내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어떤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되어지는 건데 성령이 저게만 있습니까? 여러분께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없으신 분 다 있잖아요. 성령이 저에게만 목사에게만 성경을 알게 하고 일반 신자에게 성경을 모르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성경 해석을 몽땅 목사에게 다 밀어버립니다. 들어가지고 그냥 머리에 담는 게 전부예요.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해보고 내가 아는 그 성경을 또 내 속에 두는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가 정 안에 목사 도움 받아가지고 이거 어떤 해석입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깨달은 어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중심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목사에게 들어가서 배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단 한 줄 읽을 때에도 그걸 그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그 구절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책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 이런 것이구나. 뭔가 깨달음이 오면은 굉장히 그 기쁨 말로 못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기쁨의 그런 맛을 여러분이 보시냐 말입니다. 그런 면에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고 아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것. 그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에 필요한 것은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서 정말 그 무엇에도 생명을 양보하지 않고 돌이 날아와도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런 열망도 없이 말씀에 굳게 서는 거, 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듣고 하는 것이 그냥 목사를 의존해가지고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었던가 좀 돌아보시면서 좀 더 말씀에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하려고 하시고 알려고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 가슴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이 생명의 그 말씀을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보는 세상 현실은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교회조차도 그 복음이 싫다고 복음을 쫓아내고 바울을 거부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세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한다면 분명히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과연 주의 복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망 속에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정말 알고 싶은 그런 열망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늘의 그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오직 그 길만을 가겠다는 그 각오 속에서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고난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